남자 지휘자의 뒷모습을 보셨습니다. 참 성가대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말씀 20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부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지금 22장과 23장 초반에 해당하는 그 말씀은 이제 그 부록에서도 굉장히 핵심 노른자 부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주로 다윗의 노래, 승전가, 찬양, 고백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농축되어서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까지의 이야기들, 뭐 다윗 왕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열왕기 이제 상까지도 갑니다만 그렇게까지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국을 세상 왕국이 아닌 당신의 언약의 왕국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요구받으면서 그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했고 또 어떻게 재발견했고 또 거듭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의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그 측면,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하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이제 쌓여져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또는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찬송가 이렇게 꺼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또 뭐 찬미 예수 2000 이렇게 해서 복음성가 좋아하는 거 끌어다가 이렇게 몇 곡 부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단 한마디라도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개인수비에 오셔서 어떤 분 일정 기간 동안 지금까지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 어떤 분들은 짧게. 개인수비에 오신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하나님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찬양할 수 있는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22장 다섯 번째 시간인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롭게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써 그것을 다양하고 깊은, 다윗은 또 문학적인 소양도 있고 탤런트가 있었으니까 그런 문학적인 여러 그 이제 기술 방법을 통해서 표현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성도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이 삶을,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다 사는 것만으로도 짧은 인생일 수 있겠구나.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 통로를 자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그런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뚜렷한 증거와 그리고 고백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평강과 위로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소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품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우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찬양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봤더니 더욱 새롭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의 소재로 나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뚜렷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찬양의 분명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숭고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새로운 우리의 이해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성적인 그 뜨임, 그러니까 또 이해의 그 깨어남,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깊어지고 그리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 순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이유밖에는 도무지 다른 논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매우 타락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베이스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간은, 인간의 이성은 참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세상의 학문이나 또 뭐 과학 차원의 논리나 뭐 사회과학적인 뭐 자연과학적인 모든 과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논리나 어떤 기계적인 그런 수준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성이 깨어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또 삶과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 뚜렷이 눈을 떠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다른 이성은 다 뭐 수준 미달이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 이성만큼은 수준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에 대한 집념과 애착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이성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강화, 더 강력하게 그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 있게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것이 다윗이 이성의 눈이 띄어져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았다는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포커스를 둘 본문의 그 세 구절입니다.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하심을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내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데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구원의 원리나 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치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행위를 보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대원리와 그런 어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단면적으로 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성경이 다른 측면을 얘기할 때 그것을 놓쳐버리기가 쉽고 그것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찜찜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냥 건너뛰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살게 되고 자비를 베푸신 결과대로 살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때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게 합당하도록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 말씀은 허구이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성이 깨어나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이제 쭉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넓어지고 새로워지고 할 때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다져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진짜 가치와 그 자비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내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 속성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고 그거를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일치된 삶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진짜 가치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좀 큰 말이니까 그것을 제가 용서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 중에 용서는 참으로 크고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용서함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막연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물론 억지로 온 분들이 있고요. 그렇겠지만 내가 진실로 믿음의 행위로서 예비에 지금 참여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용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오실 때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말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나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안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밖에서 외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께 이러한 격조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이 예배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신자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께 합당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그러한 자세이죠. 이러한 용서의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맴돌면서 아이 뭐 용서 받은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살면 전혀 하나님의 용서는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용서의 그 실제 경험이 내게 누려지지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은 신자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그 은택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자에게는 보편적으로 내려져 있는 그런 용서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배워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배우기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리고 그냥 느낌으로 뭐 그런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왔으니까 하나님 용서를 받았겠지 그런 정도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누리게 하실 때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권리나 자격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용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우리의 용서를 받아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선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데 궁색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와 배려를 배려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배울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구원받는 그런 정도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애써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험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와 뭐 교우들과 뭐 누구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미워하는 뭐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이해와 배려와 사랑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용서와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상식적이고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그제서야 나를 기르신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 그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좀 피상적이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아기를 낳고 길러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훨씬 더 깊게 알겠다.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기본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대하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성도의 삶의 체험을 아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 보면 아이들이 참 얄밉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빤히 들으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꿀밤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한다. 여기에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 소원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존중히 여기심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굉장한 우리 안에 큰 자부심이 생깁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자부심이 아니라 건강하고 나를 살려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현상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내가 뭐좀 잘못됐나 하고 이게 기미를 알아차리는 정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까지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려놓으실 수 있고, 하지만 그때까지의 시간은 헛된 삶이 되는 거죠. 공허한 의미의 시간으로 보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칭의의 교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내가 신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건강한 힘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한 구절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또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저자인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지금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도 다윗이 경험한 그런 원리와 같은 흐름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내 편한 사랑,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아 이분이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배우고 그 사랑을 모든 섬김과 배려와 그리고 분별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사랑이 없는 삶은 신자에게서는 매우 맥빠진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쭉 얼마나 살아오셨든지 간에 내가 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기를 소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엎드려 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도 허구이고 나의 신자의 삶도 허구이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인생이나 역사도 모두 허구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신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미숙한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는 내가 자랐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체험이 결여된 삶 속에서는 내가 그 수준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말하자면 미성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하십니다. 성화되기를 그리고 성숙하기를 굉장히 격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르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성화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반쪽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했나 안 했나 그것만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그 통로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은 내 이성의 깨어남이고 내 이성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분을 감지하고 느끼고 발견한다는 자체가 그냥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훨씬 더 이상입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초월자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무언가 거룩하고 경이로운 스파크가 있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이런 경이로운 만남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이성의 깨어남과 함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을 바로 그런 경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지가 사실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수준으로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뭔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무언가 갱신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지가 더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내게 당신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이것에 대한 섬세한 그렇지만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그냥 절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려니, 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오늘 예배 가서 노래하면 그것이 찬양이려니, 이런 막연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마음과 성품의 문제이고 행동 양식까지 투명하게 일치되어서 따라오는 그런 전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뭐 전인격적이다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모두 다가 이렇게 통일된 가운데, 투명한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화라는 것은 다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한 정의이죠. 내게 있는 성품이나 습관, 뭐 어떤 중독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문제 해결이죠,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 하나가 수정되었을 때 다른 부작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담배를 끊으면 뭐 잘했다고 우리 칭찬들 많이 하죠. 그리고 본인도 참 이제 기분이 좋죠. 근데 담배 끊은 다음에 그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뭐 온갖 그냥 단 군것질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뭐 오레오 쿠키에다가 그냥 초콜릿 우유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걸 달래버리고 그 다음에 성격은 더 예민해지고 막 불안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럼 금연 자체는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더 악한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뭐 담배 끊으면 다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진정한 순종과 성화라는 것은 우리 전 인격의 문제가 균형 있게 골고루 다 이렇게 잘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의 문제입니다. 어떤 한 군데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와서 그냥 그쪽으로 뭔가 탁 부정적인 영향이 튀쳐나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우리가 실행해 나가면서 극복해야 될 그런 어떤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합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다양하고 실질적이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경험이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자기 간증거리가 돼서 뭐 사람들한테 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로 다가와 베푸시는 기회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화의 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체험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감사하는 것. 목요일 성경 공부 때 이중수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제 뇌리에 딱 박혀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숙해진다.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이 그림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땡큐 하라고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걔네들이 땡큐 할 때보다도 스스로 땡큐 할 때, 그때 아, 얘가 좀 자랐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게 하면서 아, 얘 더 잘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여러 행사에 대한 발견과 그 발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되네? 아니면 여러분도 뭐 100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신앙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품고 그리고 감사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환경의 모든 조건들 모든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뭐 취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게 다가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분명한 감사를 통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진짜 진정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모두 다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런 면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화의 동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감사를 몇 번 하면 성화가 얼만큼 될까 이런 계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삶을 살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좀 불편한 말씀이 있으시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이런 말씀에서처럼 그러니까 사특한 자 내가 비틀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구부러졌다 이런 내용이 뜻인데 그러니까 향방도 없이 방황하고 어떤 목표가 없고 그냥 뭐 뚜렷한 어떤 것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비틀어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은 당신 밖에 악의 길을 도모하거나 하나님 그러니까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알맞는 행위로 상관관계 속에서 속성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적대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적대자로 나타나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립하고 반대하면 오히려 더 그 반대와 대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죠. 한번 고집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도 점점 더 자기의 그 고집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유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깁니다. 싫어. 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무조건이야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비틀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은혜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관적인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화는 틀림없이 방해되고 우리는 오히려 더 뒷걸음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그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모습과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뭐다 행했던 행위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총결산될 날이 오겠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들이 이거 무게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측정,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최종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 최종 결산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자꾸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화라는 그큰 말을 굉장히 줄여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이제 있을 때더 이렇게 펼쳐서 좀더 자세하게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고백하듯이 자신에게 자비하신 모습으로 깨끗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시면 비로소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과 나의 내면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오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당신의 복음의 세계 속에 숨겨놓으신 축복을 심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그러한 가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 속에서 풍요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과 살면서 이런 삶의 비결을 깨우치면서 매우 높은 그런 성화의 수준에 다다랐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비밀을 헤쳐볼 때, 살펴볼 때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아, 다윗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단계들을 통해서 성화되어 갔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볼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애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행위들이 바르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죠. 뭐 22장, 뭐 23장에 보면은 감사한다라는 말은 그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정말 그 감사가 그냥 절절히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의 또한 축복으로서 성화와 성숙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인생의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 하 강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지 또한번더 해야 될지 제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속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분량이 커서요.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 내게 합당한 자, 그죠? 그런 어구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성화로 귀결되는 모습. 다윗의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